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능력과 권세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후대를 살리며 현장에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비밀과 약속을 나누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하시고 깨달아 알며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두 짐승과 성도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 아무리 사단 권세, 세상 권세가 막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이미 이 전쟁의 성패는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기시게 돼 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교회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에게 지음받은 일개 타락한 천사와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지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반드시 승리할 전쟁의 모습을 앞으로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벌어질 모습을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다소간에 좀 두렵고 불안한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속한 자냐, 내가 어디에 진짜 붙잡혀 있는 자냐, 이것만 확실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지금 우리가 계속 읽고 있지만 계시록의 심판은 땅에 속한 자, 악한 영에 속한 자, 사단에게 심판이 내리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은 자는 심판이 아니라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생기로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불러가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어려운 일, 생각지 못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대로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다. 그러나 이 끝은 완전한 승리다.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세상 임금 사단을 꺾으시고 심판하시고 저 불못에 원수들을 넣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오늘 일부 예배 때는요, 붉은 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이게 13장이죠. 근데 12장에는 여인과 붉은 용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여인은 뭐를 얘기하죠? 교회를 얘기합니다. 붉은 용은 사탄 마귀를 얘기하죠. 그리고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가 있죠. 이게 누구죠?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여자를 통해 오셨다.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셨다? 하늘 보좌로 데려가셨다. 즉 승천하신 장면까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땅에서는 세상 임금 권력 잡은 정치인 얘기하는 거죠. 정치인들과 교회가 계속 다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죠. 하늘에서는 용과 누가 또 싸워요? 하나님의 군대 천사, 천사장 미가엘. 그래서 용의 부하들과 하늘의 천군이 싸워서 누가 승리하죠? 예, 바로 미가엘이 승리하고 사단은 지죠. 그래서 땅으로 내쫓기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장면 후에 오늘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니까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니까 교회가 그래도 계속 끊어지지 않고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예배운동, 기도운동이 끊이지 않고 계속 가요. 얼마 동안 간다고 그래요? 예, 네, 이게 많이 나옵니다. 3년 반, 뭐 1260일 또는 42개월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7년 대환란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3년 반만 나옵니다. 이 3년 반이요, 딱 진짜 1260일 우리 달력으로 3년 반 42달이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기간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부터 전쟁이 본격으로 시작된 거예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몸을 찢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 다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이 죄인, 죄인의 죄를 다 눈보다도 희게 맑게 씻으셨죠.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죠. 그날부터 주의 교회가 계속 이 땅, 세상 정치인들, 권력 잡은 자들과 교회가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 3년 반이다. 아직까지도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3년 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찌 보면 2000년 동안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가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 끝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날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반이라고 표현된 거지 딱 3년 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전도하는 기간만이냐? 오늘도 말씀에 나와요. 13장 5절 보세요.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전도하지만 세상 임금 마귀는 아니 세상 권력자들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교만하게 굴고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예. 계속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기보다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 걸 지금 3년 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12장에는 붉은 용, 사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 자,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보세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죠. 그 다음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지금 두 짐승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짐승은 뭐냐? 용은 누구라고요? 용은 사탄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바다에나 땅, 보세요. 용은 어디에 있었냐? 요놈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얘기해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 자, 근데 바다에서 올라왔다, 땅에 올라왔다. 요거는 뭔 얘기예요? 공중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세상 권력자.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면 누구냐?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자기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어느 한 정치인을, 어느 한 권력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다 또는 땅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뿔이 열 개다. 세상 권력자가 한 명은 아니죠. 여러 명입니다. 뭐 히틀러도 있었고, 그죠? 뭐 무솔리니도 있었고, 뭐 김일성도 있었고, 이런 여러 임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머리가 몇이다? 머리가 일곱이다. 이 기분이 나빠요. 왜? 7, 일곱은 누구의 수? 하나님의 수인데. 하나님의 수인데 일곱 개의 머리 지가 완전해? 자, 왜 일곱이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사단 마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몇 개를 세우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일곱 촛대,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와 대적하는 세상 나라 임금을 얘기하니까 사단도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몇 개의 머리? 일곱 머리를 세운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죠? 그것처럼 지금 자기 용과 몇 짐승? 두 짐승 이러면서 자기도 숫자를 3을 맞추는 거예요. 누굴 따라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열 왕과 지금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 독재자들, 이제 그런 자들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다. 즉 지들이 하나님이다, 지들이 왕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시대에 두 짐승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서기 2025년이잖아요. 서기 60년대에 활발하게 폭정, 아주 독재를 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특히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한 황제가 누구냐? 네로예요. 네로 황제. 그 다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냐?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을 때 모든 교회를 핍박한 도미티안, 도미티아누스라고 그러죠. 도미티안 황제. 두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네로는요, 동전에다가, 그 당시 로마의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기고 뭐라고 그랬냐? 전 로마의 구세주라고 이름을 썼대요. 로마를 뭐한 자다? 구원해 낸 자다 라고 동전에다가 새겼어요. 도미티안도 마찬가지예요. 도미티안은 자기를 누구라고 불러라? 예. 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도미티아누스가요 뭐라 그랬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뭐해라? 불러라. 그게 도마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다가 진짜 부활한 예수님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게 초대교회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사단마귀는 꼭 흉내를 내요. 도미티안 보고. 원래 이 로마도요, 법과 이 질서가 있어서요, 살아있는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죽으신 선대 황제들을 신이라고 불렀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의 혼령이 우리 제국을 지킨다. 그래서 그걸 신으로 떠받들였지 살아있는 황제를 그렇게 높이지는 않았는데 이 두 왕이 유독 살아있을 때 자기가 누구다?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랑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독재를 하고 정치를 안 좋게 해도 교회가 대놓고 세상 권력 정치인들을 욕하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들이다. 그를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고 그랬지. 데모를 하고 그들을 갖다가 내쫓아버려라.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핍박을 받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제가 서론 때 말씀드렸지만 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다? 요렇게 자기를 구세주라, 자기를 주인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요 사람들 때문에 부닥친 거예요. 존경합니다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존경합니다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태도였다는 거죠. 근데 로마 요 두 황제는 뭐라고 그랬냐? 그래, 예수 믿어도 좋고 여호와를 믿어도 좋아. 내가 니들 그거 믿는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 땅, 이 제국에 사는 한 황제인 나를 구세주라고, 황제인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그런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적인 그런 걸 강요했어요. 근데 목에 칼이 들어오면 칼이 들어와도 죽으면 죽어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왜? 인간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문제는 얼만큼 잘 사냐 못 사냐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문제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인간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서 그 죄 속에서 내 머리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최선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생명이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망의 세력에 속고 온갖 아등바등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게 인간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려면 우리 무슨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갖다가 음부로 끌고 가려는 사단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고, 그분이야말로 구세주고, 그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런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죄짐을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그분 외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 없다. 사망을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외에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가진 사단을 꺾을 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황제님을 존경하고 황제님의 명령을 따르겠지만 황제님을 그리스도라고, 황제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양심의 고백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괘씸죄예요. 그게 괘씸죄. 이해한다.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하냐? 너는 이 땅을, 우리 제국을 살아갈 자격이 없다. 너는 나의 통치를 무시했다. 이래가지고 끌고 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결국 목베임을 당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들이 찢어 죽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다 이거죠. 그 시대에 쓰여진 게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 성도들이 울부짖으면서 우리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장로님이 끌려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끌려갔어요.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근데 다음날 싸늘한 시신으로 새카맣게 타버린 죄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니 얼마나 이 초대교회가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앙과 회의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 세상 권력자, 이들이 지금 득세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 죽어 없어지는 것 같으나, 아니, 3년 반 동안 그러나 너희들은 예배하며 전도하며 진짜 기도해라. 저들이 아무리 설치고 뭐 할지라도 저들은 반드시 끝이 온다. 심판이 온다.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주님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세상 권력에 타협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속아 우상 숭배에 영적인 음란에 빠지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 권력자들을 뭐 열 뿌리요, 일곱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13장 2절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어때요? 표범, 곰, 사자 전부 어떤 짐승이죠? 싸나운 짐승이에요. 표범이 얼마나 빠르고 한 번에 목을 물어버립니다. 곰은 또 얼마나 그 발톱이 날카로운지 사람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가 있어요. 또 뭡니까? 사자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 입으로 한 번에 사람을 찢어버릴 수 있는, 한마디로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잔인하다. 잔인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주 그냥 잔인하게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용이, 즉 사단 마귀가 그 자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근데 이제 요 특징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머리가 일곱 개였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다쳐서 하나 죽게 된 것 같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나아서 다시 쌩쌩해지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뭐 했다? 따랐다. 한마디로 요 황제가 꼭 네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곱 머리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세상 교회, 임금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던 어느 황제가 다쳐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죽다가 다시 살아나면, 아유, 이제 죽었어, 끝났어 했는데 다시 쌩쌩하게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와, 대단해, 대단해. 완전히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왜? 죽었다가 뭐하니까? 거의 죽다 살아나니까. 진짜 누가 이렇게 이분과 같으냐? 누가 이분과 싸워 이기겠냐? 근데 지금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거의 죽게 됐었어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아예 죽으셨어요.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한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여기 있는 물과 피까지 완전히 다 쏟아졌잖아요. 완전 죽으셨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근데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걸 가지고 와, 이와 같은 분이 어딨냐? 누가 이분과 싸워 이기겠냐? 이렇게 지금 하면서 막 칭송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교만해져가지고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또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았다. 그렇다. 나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내가 누구다? 내가 생명의 주관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자꾸 누구를 말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서 계신 그분을 찬양하니까 자기도 비슷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만 훼손시키려고 해요. 실제로 거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다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황제를 따르는 거죠. 그러나 그래봤자 뭐라고 그래요?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봤자 42달, 3년 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만큼만 까불고 교만하게 구는 거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하나님이다. 뭐 천국에 사람들이 갔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다스리는 이 로마에 사는 자들이 가장 행복한 자다. 가장 안전한 자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은 백성들을 비방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을 보세요. 여기서 조금 헷갈려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뭐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예. 아니, 이 짐승이 성도와 싸워서 뭐 한대요? 성도를 이겼다. 성도를 이겼다. 라고 나와요. 진짜 이겨요? 육신적으로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진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부터 없앴어요. 저도 우리 황해도 출신 우리 할머니한테 직접 들었어요. 어느 날 예배 전체 교회는 예배 드리지 마라. 문 닫아라. 명령이 내려왔대요. 그래도 꿋꿋하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교회 옆 교회 옆 동네 교회를 어느 날 공산당이 들이닥쳐서 판잣대기로 창문 다 막고 출입문까지 막더니 밖에서 불을 질렀대요. 그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다 불타 죽었대요. 그래서 할머니 교회도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못 드리게 돼서 저 지하 땅굴을 파고 땅굴에서 가정예배 드리셨대요. 그러다가 전쟁 터지고 그러다가 유엔군이 올라가면서 자유롭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근데 또 중공군 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일사후퇴 때 아예 예수 믿는 땅, 예배 드릴 자유가 있는 남한에 가서 살겠다고 내려오셨다. 그 얘기죠. 야, 이처럼 이렇게 세상 권력자들은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핍박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긴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목사님,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북한에서 순교를 당하고 6.25 때 또 이 공산당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많은 성도들을 죽였어요. 이긴 것 같아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 왜 지난 금요예배 때 11장 메시지에서 받았잖아요. 11장 7절을 보니까 두 증인, 즉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전도를 하고 힘있게 전도했는데 갑자기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뭐 했다?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뭐 했다? 죽였다. 그래서 8절, 그들의 시체가, 성도들, 전도자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그냥 널브러진 거예요. 오, 주의 성령과 천군이 보호하시던 전도자들이 그만 세상 핍박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누가 시신도 수습을 못하고, 아니 아예 못하도록 막아요. 그 바람에 어떻게 돼요? 9절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 즉 불신자들을 괴롭게 했대요. 불신자들을 성도들이 괴롭혔어요? 아니죠. 복음 전하는 게 그 메시지가 양심을 찔러대니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심판 받습니다. 이 얘기가 세상 사람들 귀에는 괴로웠다. 근데 그 전도자들이 죽임을 당해서 땅에 시신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아유 잘됐다. 아유 속 시원해. 저 듣기 싫은 그놈의 지옥 소리, 그놈의 예수 소리 안 들으니까 너무 좋다. 이랬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짐승이 한때 성도를 이긴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주한새생명교회가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혹 이렇게 세상에게 핍박을 당하고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감옥에 갇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나 뭐라고 나옵니까? 11장에 계속 나오기를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죽은 전도자들의 몸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자기 발로 뭐했다? 일어서는 걸 보고 그 좋아라 박수치던 불신자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분명히 죽었는데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진짜 저들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냐? 저들의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맞냐? 이런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그래요? 음성이 들리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 순간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의 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뭐 했다? 올라갔다. 그걸 보고 완전히 불신자들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나는구나. 저들이 말한 예수처럼. 저들이 말한 예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즉 끝까지 불신앙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던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예배와 전도를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죽어야 돼요? 믿지 않던 많은 이들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순교도 당하는 거예요. 로마 그 시대 때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요, 원형 경기장, 뭐 잠실 체육관 그런 데다 집어넣어놓고 사자들 표범을 풀어가지고 성도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걸 쇼라고 보여줬었어요. 옛날에는 테레비도 없고 뭐 유흥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검투사들이 뭐 칼로 싸우다 이제는 짐승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찢어 죽이는 그런 걸 쇼라고 보여줬었어요. 근데 로마 시민들이 충격을 먹었대요. 그 기록에 남아있어요. 뭐에 충격을 받냐? 사자가 달려와서 물어 죽이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요동을 안 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진짜 밝은 얼굴로 예수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간담이 서늘했대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사자가 와서 남편을 찢어 죽이고 곰이 와서 자기 새끼를 죽이는데도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 그 신을 향해 왜 기도를 하고 왜 웃으며 찬양을 하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몇몇 사람만 그러면 그러려니 할 텐데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심지어 십자가 형틀에 묶어놓고 피 흘려 죽이거나 불을 떼가지고 화형을 해서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며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왜 죽는데 감사하다고 그러지? 왜 불타서 진짜 고통을 당하는데도 왜 그 이름 예수를 찬양하지? 성도들은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어린 양이 죽었는데 이 부족한 몸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지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많은 로마 시민들이요, 저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저 사람들에게는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된 소망이 있다. 우리가 알고 싶다. 그래서 많은 귀족, 권력가들이 몰래 감옥에 있는 또는 자기 종들, 자기 집에 부리는 종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냐?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왜 죽으면서까지 그 이름을 찬양하냐? 묻다가 많은 로마의 지식층들, 권력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대요. 결국 서기 300년대에 돼가서는 황제조차도 야, 엘리트, 지식층, 많은 귀족, 권력층들이 몰래 다 누굴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 걸 알고서 황제조차도 이제부터 기독교 그냥 믿어도 핍박 안 한다. 오히려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다. 왜? 표를 얻으려면, 인기를 얻으려면 누구 믿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척이라도 해야 할 만큼 진짜 복음은 조용히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로마가 나중에 저 기독교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시 타락을 했지만 자, 진짜 마귀가 짐승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이 핍박을 허용한 거예요. 왜? 죽었다가 부활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13장으로 돌아오십시오. 13장으로 오면 이제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자 보세요. 짐승에게 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누가 짐승에게 경배하죠? 어린 양의 예수님의 생명책에 뭐 하지 못한 사람? 예, 기록되지 못한 자. 요 사람들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함으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든 어떤 핍박, 박해가 오든 경배해요, 안 해요? 짐승에 경배 안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죽으면 죽으리라. 왜?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다. 이 땅에 100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 만년 영원한 그 생명을 사모했기 때문에 예.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9절에 얘기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진짜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혀가 붙잡아가 그러면 뭐해라? 너 누가 너희를 잡아가려고 하면 그냥 뭐해라? 잡혀가라. 잡혀가라. 또 누가 너희를 칼로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 그 칼을 두려워서 피하지 말고 그 칼을 칼에 뭐해라? 마땅히 죽어라. 은혜스러워요? 아니면 좀 그래요?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어라.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곰은 못 참아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그 시퍼런 칼. 이 당시에는요. 저 치킨 튀기는 끓는 가마 있죠. 거기도 집어넣었어요. 교회사 그 순교 박해사를 보면요. 참 치사한 게요. 나만 넣으면 되는데 10살짜리 아들을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지 않으면 네 아들을 기름감에 넣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어린 아들을 여러분의 어린 손자를 기름감 앞에 세워놓고 예수가 너의 주 너의 하나님 아니라고 부인해라. 오직 황제가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이거는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들어가라면 들어가겠는데 나 말고 내 새끼를 놓겠다고. 근데 그 손자가 기록에 나와요. 손자가 손자인지 아들인지가 괜찮아요.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부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같이 죽어요. 이게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잡혀가면 잡혀갈 것이요. 죽일라면 죽이시오. 몸은 죽이나 내 영혼을 손대지 못할 자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소.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음부에 늘 나는 그분이 두려울 뿐이요. 이게 이 당시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준비하십시오. 이 준비가 그냥 될까요? 진짜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싸우세요. 우리가 미운 사람하고 싸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싸우는 그거 말고 안 미워하고 사랑하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 죽이고 싶지. 아유, 저런 거 진짜 누가 안 잡아가라 그러잖아요. 미운 사람 정말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이 너무 힘들어요. 또 내가 어떤 뭐 음란의 문제나 술 문제나 도박의 문제나 뭐 어떤 세상 욕심에 대한 문제 이거 없애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꾸 돈 문제 오면 힘들어요. 여자나 술이나 유혹이 들어오면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아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냈다는데 내 삶에는 내 몸속에는 계속 뭐가 나와요?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음란과 더러운 게 계속 나와요. 아, 그래서 예수 피로 씻고 씻어도 계속 안 없어져요. 그 왜 그래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는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하셨다? 죽음으로 그 죄값을 끝내셨지만 나는 끝났다 안 끝났다? 내가 안 끝나요. 내가 안 끝나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정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사 아들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누구도 죽게 하옵소서 나도 죽게 하옵소서. 나 이지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나 이지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 나 이지영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 이지영은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뭐 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 이름에 누가 나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짜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육신을 완전히 뭐 해주세요? 사로잡아주세요. 여러분 사람 미울 때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음란이나 술이나 더러운 것들이 막 내 생각, 마음, 육신을 잡고 흔들 때 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럴지라도 성육신하신 십자가 지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이 죄에 대하여 이 유혹에 대하여 나를 죽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완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는 조롱해요. 너 참 편하게 산다. 주님은 너를 위해 죽었건만 너는 맨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입으로 할 뿐이지 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 네 욕심대로 살잖아. 네가 하나님 자녀야? 네가 예배자야? 넌 전도할 자격도 없어. 사단은 계속 조롱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그 십자가와 부활에 진짜 능력을 힘입는 언약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꾸 들어가세요. 어디에 각인될 때까지? 생각에, 마음에, 내 영혼과 내 육신에 완전히 사무칠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누가 아주 이를 갈도록 사단이 아주 이를 갈고 진짜 원수가 아주 쫓겨날 때까지 계속 그래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 죄에 대하여 이 더러운 것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 이름의 성령이 저의 생각, 저의 마음, 저의 육신, 저의 영혼을 주의 길로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붙들고 들어주세요. 왜 미운 사람이 자꾸 옆에 있는 줄 아세요? 왜 이런 짐승 같은 악한 자가 왜 핍박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그걸 놔두는 줄 아세요? 우리로 더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고? 예수 십자가 속으로. 예수 부활 속으로 핍박이 너무 두렵고 죽음이 너무 두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도 그거 오는 거 싫습니다. 그러나 싫든 좋든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잡혀가게 하시면 끌려가겠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복음 앞에 죽겠습니다. 계속 그 기도 속에 계셔보세요. 오늘날요 충만해져요. 미운 사람 미운 것도 이게 넘어서게 되고요. 술이나 음란도요 넘어서게 되고요.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해 가시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결국 진짜 죽음도 이기는 그런 믿음, 끝까지 참는 인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짐승 얘기가 나와요. 뭐 자세한 내용,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14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제 미혹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사단의 권세로 그 우상이 생기를 얻어서 뭐예요? 오, 우상이 말을 해. 로봇가 말을 하는 건지 몰라도 말을 해.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15절 끝에 며치든지 다 뭐한다? 죽이더라. 완전히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며치든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한다? 예, 요게 이제 많이 우리 예전에 들었던 내용이죠. 이마나 오른손에 뭐를 받게 한다?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이게 바코드, 또는 뭐 요즘 베리칩, 뭐 그런 거 넣는다, 뭐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 왜 저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마에 뭐 한대요? 천사가 인을 찍는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인 찍어요? 뭐 받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마나 손에 인을 친다는 얘기, 표를 받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여기에 뭘 새기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에게 불신앙과 어둠의 악령에게 잡힌 자냐 그런 뜻이에요. 요즘은 시대가요 엄청나요. 중국 가면 거리이며 골목이며 상점마다 다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어요. 근데 CCTV가요 어느 수준이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에 무수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 위에요 그 카메라로 비치면 여기 숫자가 다 떠요. 즉 쉽게 말하면 여기 주민번호 같은 게 떠요. 지금 이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은 이름이 뭐고 저 사람은 이름이 뭐고 다 떠버려요. 그러니까 중국은 범죄를 하잖아요. CCTV에서요 번호를 입력을 하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돌아다니는 게 바로 떠서 바로 공안에게 잡혀간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파송된 저 선교사님이나 그 사람의 제자로 있던 많은 중국인들이 바로 잡혀가는 거래요. 등록만 하면 그냥 숫자가 이렇게 떠다녀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요 우리나라는 저 전철 탈 때 뭐로 타요? 카드 띡 찍죠. 또는 휴대폰 띡 찍죠. 그러면 계산돼야 안 돼요? 되죠. 중국은요 휴대폰이나 카드라 안 한대요. 뭐로 해요? 등록된 얼굴로 해요. 그게 안면 인식 시스템이래요. 중국은 그냥 우리보다도 지금 더 그래요. 전철을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심지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지가 이렇게 얼굴을 딱 비치면요 화장지가 나온대요. 상점에 가서 돈을 계산할 때 휴대폰이나 카드로 계산을 안 한대요. 그냥 얼굴만 딱 비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등록번호가 뜨고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대요. 굉장히 편리하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저 버스 탈 때 현찰로 탈 수 있나요? 없나요? 오히려 야단 맞아요. 왜 카드 준비 안 해왔냐고 야단 맞아요. 못 타요. 그죠? 말세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거예요. 이게 편리한 것 같은데 나중에 권력자,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복음을 핍박하는 권력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제 홈플러스도 못 가. 이런 시대 오면. 왜? 뭐로 계산해야 돼? 얼굴로 계산해야 돼. 근데 얼굴을 등록할 때 뭐를 시키겠어요? 우리의 황제, 우리의 정치인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뭐 해야 돼? 고백해야 돼. 그 고백을 안 하면 그 표를 안 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인식을 못 받으니까 버스도 못 타, 전철도 못 타, 물건도 못 사, 병원 진료도 못 받아. 그냥 잡혀가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갑자기 왜 이렇게 우울해지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예요. 길지 않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잡아가면 잡혀가면 돼요. 물건 못 사면 그냥 굶으면 돼요. 안 쓰면 되고 하나님이 뭐 까마귀를 통해 뭐라도 갖다 주시겠죠. 왜?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죽이면 죽으면 되고 살아있으면 하나님 뭐 하실 거예요? 책임지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때 믿음을 지금 준비하세요. 날마다 애 키우느라 힘들고 돈 버느라 힘들고 진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친 일이 많지만 진짜 오늘도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이제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제가 전도자로 삽니다. 계속 이 고백 속에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모든 걸 능히 이길 믿음이 생깁니다. 자, 이런 은혜를 이 마지막 때 이 두 짐승, 큰 용과 두 짐승이 잠깐만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난리를 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 데려가시면 가면 된다. 근데 안 데려가시면 나는 끝까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나는 이거 누리고 이거 전하고 살 것이다. 진짜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지만 생명책,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한 자는 경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우상을 이기고 세상 임금을 이길 만한 주여 믿음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을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모든 문제 앞에 오늘부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의 인도받는 자로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